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룻기 강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룻기서 2장부터 시작을 하겠는데,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오게 된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어요. 그러나 오르바는 울기는 울었지만 그의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또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죠. 자 이제 2장입니다. 2장 1절로 가보시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종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랬어요. 그 보아스의 이름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는 사실상 우리 이 룻기서에 있어서의 주인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보아스는 친종부를자의 표상으로서 우리 앞에 제시되고 있죠.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데 또 나오미에게 친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저는 보아스가 그런 면에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요 모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친족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우리가 말을,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게서 떠나 계신 분으로 우리와 똑같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보아스라는 그 이름은 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인데 우리는 또한 그의 이름을 용감한 전사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용감한 율법의 사람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심, 용감한 전사, 용감한 율법의 사람 이 세 가지 표현이 모두 다 보아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용감한 전사였고 부유했고 용감한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엘리멜렉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우린 여기에서 세 가지 생소한 법 가운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그 법들이 우리에게 생소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법 체계와는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곡식이나 다른 소산의 이삭을 줍는 것은 모세 율법 체계의 일부였어요.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제의 방식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룻과 나오미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룻이 나아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말했던 사실은 그들의 가난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소한 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 군데 언급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에 나와 있죠.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처럼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제에만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돈을 주는 가난 구제법을 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아주 실제적인 방법으로 돌아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나아가서 이삭을 주어야 했던 것이죠. 그 법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땅의 주인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러한 법은 레위기 23장 22절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이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 군데 어디 또 나와 있냐면 신명기 24장 9절에도 언급되어 있거든요. 내가 밭에 곡식을 베일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이것은 다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제에도 맡기지 않으시고 빵을 타기 위하여 줄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또 자선금을 받게 만들지도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나아가서 일해야 했던 것입니다. 즉 밭에 나아가서 손수 이삭을 주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만 손으로 이삭을 줍는 것은 그 당시에 매우 뭐 효과적이지만 지금으로 보면 아주 비능률적인 것이죠. 추수하는 사람들은 밭에서 약 30%나 되는 막대한 이삭을 그 당시로 보면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확하는 자들이 일단 그 밭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밭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너희가 먼저 추수를 했으니 다음으로 가난한 자들이 들어와서 이삭을 줍도록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도 자비스럽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방법은 근대적인 어떤 면에서의 정치 경제 체계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곡식의 30% 정도를 이삭으로 밭에 남겨둔다고 하는 것, 이거는 그 당시 시대나 어울리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교훈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남겨두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전혀 도외시 되던 당시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기회를 부여해 주었으니까, 뭐 이 세상에 다른 건 없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몸소 조사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공부를 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수고해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크게 축복을 받은 그런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여행을 해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보통 복받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IMF가 지난 지가 또 그 다음에 오일 쇼크를 지냈던 적이 민주화 운동으로 한참 여러분 노사가 아주 극심하게 대치된 적이 그리고 사상이 막 뭐 유교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성장했다고 하는 것 이거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요. 저만 하더라도 뭐 어렸을 때 많이 가난했죠. 시골에서 자라났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빛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몫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이 결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치가들은 표를 얻는데 급급하지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모르겠어요. 어쨌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복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와 같은 룻기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생소해 보이는 법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지만 이 법을 따라 행동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자세히 보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룻은 이방인이요 또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나아가서 이삭을 줄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나오미는 허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 전에 나누었어요. 그 이삭을 남겨둔 대개 한 30% 정도를 남겼다고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농사진 사람에게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큰 복이 더 어디 있겠어요. 자, 2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이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날 베들레헴의 길을 따라 이삭을 주려 가고 있는 룻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정처 없이 그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여인을 여러분들은 상상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녀가 어떻게 보아스의 밭으로 가는 길을 찾았을까요?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는 것은 상당히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갔더라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찾아올 필요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곳에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찾아올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룻이 곧바로 말해요, 이 보아스의 밭을 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그 중에 이제 베들레헴 쪽을 이제 가보실 터인데 한번 거니로 보시기도 하겠죠. 저는 룻이 갔던 그 길을 정확히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 근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을 걸으면서 룻이 이 길을 갔겠구나 생각을 해보았죠. 저는 보아스의 밭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밭은 베들레헴의 언덕 깃을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의 전형적인 도시였습니다. 모든 도시들은 언덕 위에 있었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고을도 예외가 아니었겠지요. 그 언덕 아래 매우 비옥한 골짜기 가운데 보아스의 밭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룻이 베들레헴에서 나왔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고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을 찾아간 것은 정말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또 하나의 질문을 야기시킵니다.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즉, 룻이 보아스의 밭을 찾아가는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호등을 설치하시고 보아스의 밭을 가리키는 노정표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렇게 간 걸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을까요? 하늘로부터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룻이 환상을 보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룻이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녀가 보아스의 밭을 바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룻 자신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을 줄로 아는데, 그거 보십시오. 룻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룻이요, 나는 당신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주는 어떤 표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을 찾아갔다고 그랬지 다른 어떤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우연히 그 밭에 가게 된 것입니다 라고 아마 룻이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우연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표현을 하죠. 우연과 같은 필연이라고.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법을 따라 인도하지 아니하신단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렇게 마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특별 전보나 속달 우편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젯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어젯밤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무시할 능력도 없고 함부로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방법을 분명히 보시라고요.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저속하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직접 아주 그 방법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룻의 경우는 달랐어요. 룻 경우는 결단이 다른 어떤 그 요소보다 중요하게 작용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예로 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 2절에서 요나에게 일어난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한 하나님은 에레미야와 에스겔에게도 동일한 지시를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나 에스겔, 요나에게 여러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을 올바로 찾아갔던 것보다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룻이 보아스의 밭을 찾아가는 사실 여부에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이 좌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섭리하심으로 룻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도책을 주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있으실까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지도책을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되기도 하죠. 저는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치 지도책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죄송하지만 본다고요. 그들은 주님의 뜻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확실하다. 내가 기도하니까 이것이래.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들처럼 분명히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제가 이 매기 성경 강의를 하면서 이 매기 목사님께서 참 이런 부분 속에서는 얼마나 올곧은 해석을 해주시는지 그분이 이러한 예를 하나 들으신 것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오래전에 당신께서 이 텍사스의 클레본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텍사스 동부에 있는 교회와 캘리포니아 서부에 있는 교회로부터 각각 이 부임 초청을 받으셨대요. 그때 목사님께서는 이 텍사스 동부로 가야 될지 캘리포니아 서부로 가야 될지 이게 어디로 응해야 될지 당신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어느 초청을 받아들여야 될지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당시 환상 같은 것을 보여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 매기 목사님은 아주 정말 지인인 아이언사이드 박사로부터 자기가 일생 동안 내렸던 결단의 80%가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른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라는 말이 딱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던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이 매기 목사님도 그 말을 듣고 집에 나가서 아내에게 캘리포니아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매기 목사님은 확신이 없었지만 캘리포니아로 가겠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하고 생각하며 결정을 내리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뭡니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뭐 손바닥에 뭐 침 튀기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그때그때 신호등을 보여주시거나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온다고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그건 전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려주신다는 말도 사실은 그건 어딘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매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때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뭔지 잘 알고 가지 못하지만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나 여러분이 아주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흥미있는 사실은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택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돌이켜 다시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길 가운데 먼저 잘못된 것을 선택했다면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니란 길로만 해석하는지 참 그 알잖아요.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항상 아니란 아주 편안한 그러한 길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적어도 루색이 있어서는 죄송하지만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루색이 올바른 밭을 찾아가고 있는지 알았느냐고 물었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왜 그 밭을 선택했냐고 묻는다면 또 이렇게 루시 말을 했을 거예요. 나는 어떤 밭을 가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간구했어요. 나는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줍는 그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 밭을 보고 아, 저 밭에 가서 주면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왔어요. 이삭 줍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아 그 밭은 아마 주인이 인색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길 저쪽편에는 많은 사람이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 아, 그쪽으로 가면 어떻겠는가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서 주었어요. 그래서 그 밭 주인은 관대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고 나는 그곳에서 더 귀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사건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그 자녀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주변에 울타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까지 사단도 욥을 손댈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묘하고 가치 있는 어떤 목적 없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생에 있어서 환난은 이처럼 오묘하고 가치 있는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되었어요. 저는 룻이 본인이 내린 결단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었다고 저는 사실 확신해요. 왜냐하면 처음엔 몰랐었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함인지 뭔지 나중에 가서 알았죠. 룻은 그저 앞을 보고 갔고 기도한 후에 합당한 결정을 아마 내렸을 것이다. 저는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룻기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 신간도서 구원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 오스왈드 스미스 박사가 지은 구원을 열망하라를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a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